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방등후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에 있다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2단계 거리 두기 조처는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조짐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20일 현재 한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7,000여 명으로 이 중 309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 홉킨스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3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망자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러시아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니발니 의원을 태운 항공기가 22일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베를린 테겔공항에 도착한 나발니 의원은 바로 베를린 샤리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발니 의원은 20일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 독극물 중독 증세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발니 의원이 탑승한 항공기는 옴스크에 비상 착륙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발니 의원 측은 독일에서 치료를 원했으나 러시아 의료진은 나발니 의원 상태가 불안정해 위험하다며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잇따르자 옴스크 병원 측은 나발니 의원의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옴스크 병원의 아나톨리 칼리친코 박사는 21일 나발니 의원의 상태가 안정됐다며 의원 측이 이송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송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 현금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관련 영상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뉴스 매체 라틴 뉴스는 두 남성이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 두 편을 공개했습니다. 돈을 받는 쪽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동생이고 돈을 건넨 쪽은 멕시코 시민보호국장에 오를 예정인 다비드 레온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영상은 지역선거가 열렸던 지난 2015년에 찍힌 것으로 동생이 건네받은 돈은 선거자금의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리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영상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또 영상 공개는 정부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며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선 이 전직 정부 인사들에 대한 부패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 페멕스의 에밀리오 로스야 전 사장도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해 이전 정권 인사들에게 뇌물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소방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1일 주내 560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12,0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대형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높은 기온과 건조한 공기, 거센 바람과 만나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이미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해 19년 만에 정전을 실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소식 지구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고요. 유럽은 폭염, 또 미국은 허리케인과 104년 만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피해 소식도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산불과 폭염으로 인한 불회오리가 마치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회오리, fire nado, 이 말은 이 fire, 불과 토네이도, 회오리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레슨 카운티의 로열턴 파이어 산불 현장에서 지난 15일 최대 시속 97km에 달하는 파이어 네이도가 관측됐고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로열턴 파이어로 약 80제곱킬로미터가 탔는데요. 이게 축구장 11,300개의 수준인 면적이라고 하네요. 이 파이어 네이도는요, 이 화염 회오리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주 뜨거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한다고 해요. 2년 전에도 시속 230km의 파이어 네이도, 화염 회오리가 발생해서 당시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관들의 목숨을 앗아갔었습니다. 이번 화염 회오리로 소방관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만 봐도요,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이 일어나는 현장에 노랗고 붉은 불이 땅과 하늘을 덮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시커먼 기둥이 솟구치는 게 보입니다. 이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화염이죠. 곁으로 가기만 해도 이 뜨거운 화염 회오리에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기상학자는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폭염과 산불로 인해서 더 많은 파이어네이도, 화염 회오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캘리포니아 데스밸리가 섭씨 54도까지 올라서 거의 10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주말부터 순환 정전을 시행했는데요. 폭염과 산불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2011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8월 넷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National Anthem. 이번 주 내내 미국 사회 전체의 화제가 됐던 17일 시작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수락 연설을 통해 공식 선출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지지 연설 내용이 미국과 해외 언론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된 날 미국의 청소년들이 불렀던 미국 국가 National Anthem, The Star Spangled Banner 역시 화제였죠.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린 전당대회였던 만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화상으로 미팅 방식이 바뀌면서 미국의 57개 주를 대표하는 57명 청소년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화면을 가득 채운 장면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흑인 소녀의 독창으로 시작된 애국가는 네브라스카주의 백인 소년, 코네티컷주 아시아 소녀의 목소리로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미국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종, 종교,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57명의 청소년을 합창 단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 빨간색, 흰색 티셔츠를 입고 화상으로 함께 입을 맞췄는데요.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샤이엔 국가와 5개 영토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합창단을 꾸린 스티브 피셔, 필라델피아 영연방 청소년 합창단 설립자는 이들은 10일 만에 꾸려진 합창단이라고 ABC 뉴스에 밝혔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호를 쏟아냈는데요.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바로 미국이다. 정말 아름답다. 내 평생에 들었던 애국가 중 가장 아름다운 버전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밍크 감염. 지난 17일 미 농무부는 미 유타주의 두 농가에서 밍크 5마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밍크의 첫 감염 사례가 나온 건데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농장에서 5마리의 동물이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농장에서 밍크로 인한 사망 수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동물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타주 보건농업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장에서는 하루에 두세 마리의 밍크가 죽는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은 지난주 초에 사망률이 높아졌을 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관리인들이 확인을 거부한 두 농장의 소유주는 수의사에 연락을 했고 밍크의 샘플은 유타 수의학 진단실험실과 워싱턴 동물질병진단실험실에서 테스트됐고 결과는 미 농무부의 국립수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농장의 여러 노동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부서는 이러한 감염이 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동물이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서 생산된 270만 밍크 가죽 중 50만 개 이상이 유타에서 생산됐고 위스콘신주는 100만 개가 조금 넘는 밍크 가죽을 생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의 여러 농장에서 발병한 후 밍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는데요. 6월에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수천 마리의 밍크가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혐의로 도살됐습니다. 미국의 밍크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무역조직 관계자는 미국에서 밍크 사이에 유사한 확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우리 밍크 농장은 유럽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감염된 밍크 농장이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함께 모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는 호랑이와 사자 몇 마리가 뉴욕의 동물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E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전한 기사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보고서는 북한 전술에서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해마다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2020년 내에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추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소개됐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핵공격 위협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정권 교체를 고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북한 지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기술 개발은 외부의 세력들이 핵무기로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는 건데요. 특히 김씨 일가는 리비아의 카다피가 2003년에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에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북한이 오랫동안 신경가스 등을 생산하는 이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함께 들어갔나요?
그렇습니다. 약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미사일에 실어 무기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kg의 탄저균만 이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는 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북한의 적이 보유하고 있는 체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꼭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미 국방부 육군이 발표한 북한 군사력 관련 보고서 내용 먼저 봤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18일부터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과연 어느 규모로 하느냐 또 어떤 성격으로 치르게 될 것인지 공식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보도들이 먼저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당초 예정된 것보다 이틀 늦게 미한 연합 주의소 훈련이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양국은 처음에는 16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훈련 참가를 위해 파견된 한국 측 육군 간부가 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이후에 훈련 일정이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연합 훈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평소보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간은 일단 오는 28일까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본토 인력의 참여가 어려워서 평소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양국의 전반기 연합훈련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취소된 적이 있었죠. 또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여파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한 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됐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신뢰와 숙련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모든 전문 군대들에 의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훈련으로 간주한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선전 매체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도 알아볼까요? 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해마다 다양한 미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을 방문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육부사나 국립국제교육원은 17일 BOA에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8개월간의 어학연수와 인턴을 할 수 있는 한미대학생연수, 웨스트 참가자 선발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 차례 선발 일정을 보류한 끝에 지난달 31일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올해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08년 미한 정상이 합의한 뒤에 이듬해부터 시작한 한미 대학생 연수,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한국 대학생 수백 명이 미국에서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어학이나 인턴, 여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한국 내 탈북 대학생은 지난해 말 현재 48명 정도인데요. 탈북 대학생들은 지난 2011년 5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미한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을 찾았습니다만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회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저희 VOA 방송국에도 이 탈북민 대학생들이 이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웨스트뿐 아니라요,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 외교 프로그램이죠.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AVAP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5개월째 중단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경보와 주의보 격상을 반영해서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에 아직까지 재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전 세계를 잇는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도 일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17일 VOA에 지난해 선발된 탈북 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고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기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탈북민 관련 교류 프로그램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모두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 탈북민들이 이런 연수 기회를 통해서 미국을 체험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 여파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기회가 사라져서 안타까워할 것 같네요. 참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돼서 자유롭게 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자, 독자 선택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번 홍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두 가지 위기와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수해복구와 관련해 외부 도움을 허용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밝힌 수해복구 지원 의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요. 이에 대한 미국 내 구호단체들의 반응을 취재한 기사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먼저 이런 조치가 이미 어려운 북한 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북한 경제가 그동안 이 대북 제재 또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큰물 피해까지 더해진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의 대니얼 월츠 국장은 지난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매우 안타까운 것으로 홍수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또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 자원만으로 신속하게 이 수혜를 복구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의 이런 결정이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VOA에 북한 당국의 결정이 주민들의 장기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네.
최악의 홍수가 될지 모르는 이번 폭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도 수해 복구 장비나 깨끗한 식수 시스템 또 구호물자, 약품 등은 외부 도움이 없다면 곧 한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주민의 의료와 보건, 영양 상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에 대한 지원이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이유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차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를 북한 당국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신종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지 무조건적인 지원 거부를 의미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신종 코로나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박 국장은 밝혔는데요.
네.
네, 격리 기간을 보더라도 북한의 격리 기간은 최장 40일인데 이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우 조심하는 것이지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한 2주 정도 격리 기간을 갖죠.
그렇죠.
박 국장은 이런 대응은 인도적 지원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제약해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전염병 유입 방지책과 국제 지원 허용 범위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국방력에 대한 미 육군 보고서 내용 정리해봤고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또 탈북민 등이 참여하는 각종 미 연수 프로그램들이 역시 코로나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끝으로 북한 당국이 이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반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그레이스 조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2015년부터 미국 내 대학교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그레이스 조.
After about a year and a half, the UN rescued my family. And they allowed us to...
지금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만 사실 조 씨의 노력으로 얻어진 모습입니다. 변화의 시점은 바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댄스 수업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너무 안 좋구나, 바꿔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ESL 영어 클래스 선생님이 하이스쿨에서 이제 그 cultural festival을 담당을 했던 선생님이에요.
문화축제 행사.
네, 문화축제 행사를.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미국 내 공립학교 등에서 종종 열리고 있는 다국적 학생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주관했고 학생들은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격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하는 그 성격에 댄스 연습을 하려니까
춤은 어떻게?
막 충격이었죠.
하지만 혼자 공부를 하는 것도 수업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수줍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뭐 댄스 5개를 연습을 했어요. 아, 댄싱 연습은 2달 반이었고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
그런데 2달 반이 지나고 조 씨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요? 춤 연습을 이 두 달 동안 했더니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있었잖아요. 아. 댄스라는 게 그룹 댄스들이잖아요. 다.
근데 손도 잡아야 되고.
네, 손도 잡아야 되고. 그쵸. 표정도 관리해야 되고.
얼굴 빨개졌겠어요.
빨개졌죠.
10년 가까이 중국에서 숨어 살며 말동무 하나 없었던 조 씨. 미국에 온 뒤 어디를 가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남몰래 속상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10대 소녀가 친절한 미국인 선생님과 친구들과 댄스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활동에 결정했던 그 순간하고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 자신 중에서 이제 문이 하나 열렸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쉬워진 거죠. 하나둘씩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게 되고.
중국 건물 안에서 갇힌 듯 살았던 탈북 소녀 그레이스 조 씨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열게 됐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하며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게 됐다는 조 씨는 지금 더 나아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 미국에 오기 전까지 조 씨는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목사님이 넌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조 씨. 지금은 누구보다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 좋은 직장, 이런 계획들은 어쩌면 이 꿈들 때문입니다. 조 씨의 첫 번째 꿈은 사랑하는 엄마에게 마음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3살에 결혼하셔서 24살 때부터 아기 나셨거든요. 결혼해서부터 그 한 번도 편하게 지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제는 미국에도 왔고 연세 많아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좀 진정한 자유가 뭔지 행복이 뭔지를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다 큰 딸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고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신다는 어머니와 떨어져 산 지 1년. 어머니 날에 겨우 카드 한 장 써 보내드렸다고 말합니다.
카드에 감사의 표현을 얘기를 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많이 외제 나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못 드리지만 뭐 좀만 좀 더 견뎌주시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참았던 눈물을 떨구는 조 씨.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자식들을 중국으로 탈출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어머니. 어머니는 당시 다리가 휘어 잘 걷지 못했던 5살 난 아들에게 누나들 먼저 데려다 놓고 곧 찾으러 오마 약속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브로커, 그러니까 아는 분들 청년 두 명을 그 집에다 돈까지 줘서 보냈는데 두 명 다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 친구 집에다 저희 동생을 맡겨놨는데 그 친구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내쫓았대요. 해서 길 밖에서 그냥 어머니랑 누나들이랑 찾다가 주위에 있는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이제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집에 데리고 와서 죽물을 줬는데 그 죽물을 허겁지겁 먹고 잠이 들었는데 다시 안 깨어났대요.
조 씨는 당시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해 통곡했다며 이제는 자식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할 일 없게 자식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회사 하나가 운영되는 걸로 인해서 일 때문에 뭐 무슨 이유 때문에 헤어져 있지 않아도 되고 뭐 페이먼트 때문에 쪼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이젠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자유감을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은
통일이 됐다고 하면요 사업으로 모아놓은 수입으로 북한의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애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엄마가 되어 있지 않겠냐고 말하면서도 조 씨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간병인 용역 사업을 기점으로 더 크게 사업을 키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토 바디샵 해서 환자분들하고 환자분들 가족분들 차량 이런 거 저렴하게 세일해서 서비스 제공해주는 거. 그다음에 뭐 직원들 커피숍 해가지고 커피숍 열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꿈은 커요. 그래도 뭐 꿈은 크게 꾸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이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20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20년 후쯤이면은 그래도 한 반 정도 글쎄요. 저는 참 행복한 여자고 소녀고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미국에서 뭔가 좀 해서 가족한테 보답을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언니의 수고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잘 왔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또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에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건데 또 여기서 이만큼 뭐 비즈니스의 꿈도 꾸고 뭐 의사의 꿈도 꾸고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그레이스 조 조 씨의 영어 이름인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제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야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05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한다면 전 세계에 걸쳐 자치정부의 명분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새 임기를 지내는 동안 중요한 새로운 법안 두 개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주들 사이에 철도 요금을 규제하는 법인 해번법입니다. 해번법은 주간통상위원회 철도가 화물 운송비를 얼마로 정하는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이 법은 철도 운송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낸 두 번째 주요 법안은 식품의약품 개발과 판매를 규제하는 순수식약법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규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법은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수식약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약품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된다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어도 쉽게 만들어서 쉽게 유통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새 법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중국 북부의 만주를 점령했고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만주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철광석을 탐냈습니다. 필요한 지하자원을 얻기 위해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려 했고 한반도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위협이나 간섭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태평양에 파견된 러시아 함대를 쉽게 격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육지에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전쟁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평화를 유지하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 일본과 러시아 외교관을 초청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희망과 기도는 하루빨리 두 나라가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찾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합의를 이루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요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6억 달러를 요구하고 사할린 섬까지 달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두 가지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만주 남부 지역도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협상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나라 모두 타협점을 찾지 않는 태도에 점점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츠머스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와 일본의 태도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 진짜 제 속마음은 회구모구 소리 지르면서 두 나라 대표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 천황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금에 대한 요구와 사할린 섬을 달라는 주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또한 일본 천황에게 만약 이번 평화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다시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 피해 배상금 요구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사할린 섬의 반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타협안에 동의했고요. 결국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포츠머스 조약 체결을 성공시키고 러일전쟁의 종전을 중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에서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전쟁 피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비용은 일본에게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반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인들과 일본인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도 기꺼이 일했습니다.
저임금으로 일하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주들은 적은 돈을 줘도 불평 없이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겠죠. 이러다간 일자리 다 뺏기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할 수만 없으니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에모리 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명문사립대학교인 에모리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란타시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듀크, 벤더빌트와 함께 남부를 대표하는 3대 명문사학 중에 하나인데요. 에머리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에머리 대학교는 매년 미국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정평 높은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 발표에서 21위에 올랐습니다. 에머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교수, 교직원, 대학병원 근무자 모두를 포함해서 3만 3천 명이 넘고 2018년도 기준 1년 대학 운영 예산이 21억 달러, 대학병원 운영 예산이 35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대학입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1836년 기독교의 한 분파인 감리교 교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에머리 대학이라는 이름은 당시 조지아주에서 감리교 감독으로 활동했던 존 에머리 목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와 함께 당시 시대 배경 살펴볼까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학 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 남부 조지아에 거주하였던 감리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영적, 지적 학생운동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지아주는 지금의 애틀랜타라고 하는 대도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를 향한 밝은 희망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으며 오직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난잡하기 이를 데 없는 불법이 자행되던 황무지였습니다.
바로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존 에머리 목사였다고 하네요.
네, 1836년 영국으로부터 감리교 신자 여러 가정이 조지아 지역에 이주해 이곳의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학문했던 본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버금가는 고등교육기관을 채워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개척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리교 감독이었던 존 에머리 목사는 식민지 남부 정체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후세대인들에게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머리 목사님은 애석하게도 1835년 지역 선교 활동을 하던 중 마차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큰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이듬해 에머리 목사를 기념해서 이 대학교의 이름을 에머리 칼리지로 정하고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에머리 대학교의 첫 번째 수업은 그로부터 2년 후 3명의 교수로 시작됐는데요.
2년 후인 1838년 이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그나시우스 알폰소 휴 총장과 3명의 교수진들은 15명의 초기 신입생들을 받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15명의 초기 신입생들 중에는 훗날 에머리 대학교의 총장이 된 오스본 스미스와 에머리 대학교의 교수가 된 조지 스톤과 같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창기 에머리 대학교의 학생들은 독특하게도 공부와 노동을 병행해야 했다고 하네요.
그들이 초기에 설립한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공부와 노동을 통해 자력봉사를 반드시 해야만을 학교로 낮 동안 교실에서 공부를 함과 동시에 농장일도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교수들의 감독과 지도하에 학생들은 곡식을 재배해서 식량으로 충당해야 했으며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학생들 모두는 근면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인격, 지적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설립 후 50년 넘게 이 빈약한 자산 때문에 겨우 명맥만 유지했는데요. 특히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학생들이 전장에 투입되면서는 이 폐교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사업가이자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조지 세이니 같은 사람의 기부로 남부를 대표하는 대학의 하나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에머리 대학교는 이 코카콜라 대학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산 음료의 대명사인 코카콜라가 1880년대 바로 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한 허름한 약국에서 탄생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코카콜라사와 이 에머리 대학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당시 코카콜라의 설립자였던 아사 캔들러와 그의 동생이자 에머리 칼리지의 총장이었던 워렌 캔들러는 감리교단이 애틀란타시에 종합대학을 건립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100만 달러의 현금과 72에커에 달하는 토지를 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옥스퍼드에 있던 에머리 칼리지는 아틀란타로 이주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종합대학 에머리 대학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 이렇게 에머리 대학교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줬던 코카콜라사는 20세기 들어서도 에머리 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사 캔들러와 워런 캔들러가 거액의 기부금을 퇴착한 지 60년이 지난 1979년 에머리 졸업생이면서 코카콜라사의 회장에 오른 로버트 우드로프가 엄청난 자산과 연구 기금인 1억 달러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을 모교 에머리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로프는 정작 기증식을 하는 비자 회견장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로버트 우드로프의 이러한 거액의 기증에 힘입어 에머리 대학교는 오늘날 동북부의 전통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인 하버드, 예일, 코넬, 컬럼비아 등에 견줄만한 신은 명문 새 아이비 또는 숨겨진 아이비로 불리며 남부 조지아주의 자랑이자 등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자랑인 에머리 대학교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기념재단인 카터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이 조지아주 출신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정부기관도 이 에머리대학교 캠퍼스에 붙어 있어서 에머리대학교가 오늘날 명실상부 남부의 대표적인 연구중심형 대학으로 우뚝 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평화와 인권, 보건위생, 내란과 국제분쟁 예방, 사랑의 집책기 등 각종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터센터,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연방질병통제센터, 유수한 정부, 민간기관들이 에머리 캠퍼스에 본부를 두고 연구의 중심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머리 대학교는 정부 예산과 민간 연구기금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연구중심형 대학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에머리 대학교는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만큼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뜻밖의 한국과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1888년에 첫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였는데요. 바로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윤치호입니다. 윤치호는 1893년에 이 에머리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머리 대학교의 학교 현황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SNS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